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저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이면은 교회로 모이게 되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서로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자리한 형제들을 돌아보는가, 그게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나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 우리는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과연 그 형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형제를 둘러보는가, 그걸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때에,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아닌 모습들을 우리가 뜻밖에도 많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몸의 관계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과연 몸의 한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대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또 만나는 그런 관계라 할 수 있는데,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걸 우리가 솔직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은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종류의 사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오늘 어떤 내 형제가 함께 있는가, 이건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걸로 이제 그 주일이 끝나버리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아예 뭐 관심 받게 되겠죠. 누가 나왔느냐, 이것도 아예 관심 바뀌고, 내가 나왔고, 내가 예배 드렸다, 뭐 이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에 출석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은, 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또 함께 만난 그분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했는가, 이게 관심거리기보다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게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할 수가 있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누가 교회에 나왔는가 이렇게 교인들을 둘러보기는 하는데,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왔는가, 단지 여기에 또 관심 두고 둘러보는 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이 주일인데 누가 주일을 안 지켰는가, 누가 교회에 안 나왔느냐, 이게만 관심을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솔직한 우리 심정들,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때에, 어떨 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극히 방관자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존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극한 방관자적인 태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회에 관심 가지지 말라 그래놓고는 또 교회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언급한다는 게좀 이상하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건, 우리가 모여 있는 조직체, 어떤 단체,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한 여론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심 두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다 이해할 줄 있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분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서로가 지체로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체로서 교회에 모였을 때에 몸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가진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관심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건 극히 잘못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자가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가 안 된다면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서 어떤 위치에서 교회에 존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으로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울에게 있을 때 그 복음이 어떤 결과로서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가, 그걸 말한 건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복음을 아는 바울이 어떠한 복음의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입 가지고 못할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뭘 못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압니까? 그럴 때 입은 얼마 예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입은 거침없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은 입과는 전혀 다르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이 있다고 하는 그 결과는 입술의 고백으로 물론 나오게 하겠지만은 입술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게 그릇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결과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을 담아가지고 결과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했다,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고백했으니까 신자다, 이러한 생각은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남아있어요. 삶이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는데 삶이 안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신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이걸 안다면 그 입술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게 나와야 마땅하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결과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내 머리에서 어떤 뭔가가 지식이 조합돼가지고 튀쳐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입술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그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전혀 이것은 아니더라, 너무너무 엉망이더라, 그걸 아니까 우리가 입술에 뭐가 나오냐, 나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전혀 보지 않고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만 어떤 고백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은 잘 되는데 결국 삶은 말과는 전혀 단절되어 있는, 뭔가 연결됨이 없는 그런 모습만 자꾸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랑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내 죄를 졌다, 주님의 은혜가 날 살렸다는 그걸 안다, 이것으로 뭐 끝나버리죠. 근데 그러한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을 보게 되니까 전혀 복음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 삶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를 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교회가 잘못에 빠지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말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를 무조건 옳다고 여겨버리는 그런 잘못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은 보지도 아니야. 그저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옳다. 우리는 옳은 교회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기도 없이 그런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 뭐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복음을 안다면 그 교회에서 복음을 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의 결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뭐였던가, 그게 뭐냐면 골육 친척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은 결국 그 유대인이었죠.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함께 모이고 있는 교회인,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형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은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었죠. 어떤 근심과 고통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 자기 형제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과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마치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그런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끊어진 그 고통을, 즉 그 고통과 근심으로 형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 복음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기쁘고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저 은혜가 좋고 기쁘다,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에게서 끊어졌다면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고통,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에 끊어졌다, 그 고통과 그 근심이 어느 정도인가, 한 여러분이 아시는가? 예수에게서 끊어졌다,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졌다면 그 고통과 근심이 얼마나 심하겠냐는 것이죠. 결국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고통과 근심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의 끊어진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세상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되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 자연히 그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렇게 예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에 끊어져, 이걸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그 끊어짐에 대해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다는 이게 바로 고통과 근심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든 소망 이 땅에 있어요. 모든 소망이 사람이 원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데 있습니다. 돈이 그런 것이고 자식이 그런 것이고 남편 아내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는 그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모든 소망이 담겨있던 것, 내가 사랑한 전부였던 것, 자식과 끊어지고 남편과 끊어지고 내 소망이었던 이 땅에 있는 것과 단절되어진다는 것,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갖다가 겁을 내요. 이 땅과 단절되어진다, 이제는 알 수 없는 어둠의 땅으로 세계로 다 들어간다,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둔 사람이죠. 세상 것이야 다 사라진다, 이걸 미리 알고 산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은 의지할 것도 못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대신에 다시 사는 그 유일한 소망의 주님을 소망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이 사람에게 죽는다는 건 단정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새롭게 연결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두려움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죽음 자체가 바로 새로운 세계로 입문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하는 신자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하면 죽는 걸 그 기쁜 거예요. 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으니까.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다. 근데 너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느라.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죽으면 새로운 나라에 사는 것인데 죽는 게 왜 두려운 것인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에 끊어진다 이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마치 사람이 죽게 됨으로써 세상의 사랑과 다 헤어져야 한다는 그런 고통이 있듯이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에서 끊어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한 사람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근심과 고통을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죠. 그건 결국에 저주를 받는 것이고 예수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안단 말입니다. 그걸 아니까 마치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 듯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유대인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 복음의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진도가 뭘로 보여지냐면은 형제를 향한 고통과 근심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냐, 이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최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 형제들, 내 권력 친척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덩덩이 맞고 못 바라봅니다. 저들의 그 고통에, 그 끊어지는 고통에 빠져나가는 그 심정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바울이 진심으로 복음을 아는 그런 신실한 신자였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대하면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교회로 모였고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이걸 대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형제들을 대했던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끄럽다. 우리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가 볼 수 있어요. 그 방관자적이었다. 남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든 모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로 다 됐다. 항상 뭔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복음의 결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갖다 앞장서가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갖다가 바울은 원래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런 그 고통과 그런 근심,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의 본래 성품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그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을 대하면서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걸 살피자 그 말입니다. 복음이 어떤 결과로서 교회에 드러나고 있느냐 그걸 살피자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 진심으로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복음이 어떤 결과로 나에게서부터 보여지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결과를 스스로 드러내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은 형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는가? 마치 내가 예수에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 그 심정으로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고통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아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고통을 아는 자에게서. 예수의 끊어진 고통도 뭔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예수에게 끊어진 고통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죠. 주님으로부터 단절됐다, 끊어진 소망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이 되는 것인가, 과연 그걸 아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서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만큼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증거는 뭐냐면은 형제를 돌아볼 때에 누가 과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 이걸 살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고통을 아니까. 고통을 아니까 누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가? 누가 과연 자기만 살려고 일을 쓰고 있는가? 그 모습을 살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누가 빠졌나? 이걸 살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힘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걸 보여줄 때에 내가 마치 주님의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 근심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끊어진다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소망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둠이고 절망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도박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먹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전에 오래전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경마를 해가지고 재산 다 날려먹었는데 이제 그래도 못 빠져나오니까 이 사람 손을 잘라버렸어요. 경마 안 하겠다고. 손을 잘랐는데 이 생각이 안 납니까? 경마 생각 안 나냐?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머리를 잘라야 생각이 안 나죠. 손 잘라고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또 경마를 또 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 도박이 한번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도박을 해본 사람이야 합니다.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 한 나오죠. 여러분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담배 피운 사람은 알아요. 왜? 안 되거든. 담배 맛을 본 사람들은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왜 그런 사람 누가 다 피우려고 하면은 배우려고 하면 배우지 마라 합니다. 왜? 끊기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도박을 해가지고 재산 다 날려먹어도 도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도박하려고 할 때 그만 놔두겠습니까? 아슬아슬. 자기 형제가 도박에 들어가려고 누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말리겠죠. 왜? 자기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도박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말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서움을 아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움을 모르니까 도박을 하든 말든 관심 안 두는 겁니다. 절다가 말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박의 무서움,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누가 주님의 은혜를 살든 말든 그 관심 안 둔다는 것은 내 자신부터가 우선 주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으로 끊어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저러다가 말겠지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 보면은 그건 바로 복음에 안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 근심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게 돼 있습니다. 매운 고추를 먹어본 사람은 누가 그 고추먹을 말릴 거 아닙니까? 형제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살았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말했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부터 우선 예수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 고통을 모르니까 남들의 주님에 대해 무관심해도 상관 안 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교회이다 입장을 분명히 하지를 못해요. 주님의 몸으로 모인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일날 내가 교회 나간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간다, 그냥 이런 입장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내 할 일 다 한 것으로 하니까 그런 입장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관심을 더 봐야 누가 오늘 교회 안 나왔나, 결국 이 정도 관심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안 지켜. 항상 이것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사는가 아니면 돈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걸 살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형제가 교회를 안 나왔다면은 안 나왔다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왜 안 나왔는가 이걸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과연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는가, 그렇다면은 그건 주님을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고통, 그 근심을 안고 형제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결과예요. 근데 문제는 나부터 돈을 우선해버리고 나부터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버리기 때문에 남들이 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별 관심을 안 둬버리죠. 나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자꾸 자기 개인 입장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 와버리면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결과가 교회에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것까지 다된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설교 듣는 게 교회 오는 거다 됐다면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매 주일마다 테이프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테이프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서 다 날로 보내고 우편 보내주고 헌금은 송금하고 저한테로 그러면 파편하고 좋은 것이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모입니까? 설교는 바라면은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로 모이는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복음을 알고는 결과가 교회에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 교회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 예수님의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아는 자로 형제를 대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보십시오. 누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누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돈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럴 때에 저것이 주님의 그리 끊어지는 것인데, 그 끊어진 고통이 이런 것인데, 그 고통을 안고 형제를 대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나는 주님을 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끊어지는 고통, 이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안다면 주님으로 끊어진다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쪽으로 게을리했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끊어진다는 것.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은혜와 믿음을 선물 주시고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다시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끊어지는 고통이 어떠함을 아는 그런 신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항상 고통을 당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게 바로 진심으로 복음을 알고 살아간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잘도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심 속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들 주님의 은혜를 무시해도 방관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복음의 결과가 아니란 걸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존재해야 되는가 새롭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복음을 안다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끊어지는 그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통을 안고서 형제를 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들을 마치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